예,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장소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설교 시작하고 첫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보요,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의 계보였습니다. 2000년, 3000년 전 사람들의 이름의 계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름에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계보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중 하나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이셔서 세상에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우리 이름에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우리 심령의 거듭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쓰임을 받았지만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함으로 사용받은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로움을 넘어선 온전히 의로우신 온전히 거룩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거듭나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성하실 줄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지역에 관한 본문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은 어떤 왕입니까? 헤롯 왕 때라는 것은 어떤 시대입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은 사람들이 추대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권력으로 인해서도 아니고 당시 유대 지방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로마 황제와 친분이 있어서 그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권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성전을 크게 짓고 자기의 신앙심을 과시하기도 했고, 또 헤롯은 이방인이지만 유대 왕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열등 의식으로 인해서, 또 자기 왕권이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성전을 짓는, 말하자면 업적을 이루기도 했지만 자기 아들도 경쟁자로 생각하고 자기의 아내 중에 여러 두 사람도 경쟁자로 생각해서 아들과 아내를 죽이기도 하는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께서 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신 소식을 들고 동방박사들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았을 때 헤롯은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는지라 하는 이 본문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아기를 죽이려고 계책을 꾸밉니다.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 난 시기를 묻고 자세히 알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자기도 경배하려 한다고 거짓말합니다. 실은 죽이기 위해서 가만히 모략을 꾸민 것입니다. 가만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동거전에 마리아가 임신하였을 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니까 마리아를 욕보이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의롭게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일을 표현하는 형용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만히. 의로운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고 악한 헤롯은 가만히 불러 물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죽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꿈에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간섭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악한 꾀가 무산되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가만히 의롭게 행하려 했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마리아의 부정함을 밝히 드러내서 자기는 의로워지고 마리아는 욕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고 가만히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기뻐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의를 행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었고, 헤롯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만히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악이 무산되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가만히 꾸미는 음모는 소용없습니다. 가만히 드러나지 않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악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가만히 행하는 선행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혹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가만히 행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뭐 세상에 알려지는 유명한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선행과 기도가 세상이 밝히 알고 칭찬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가만히 하는 일입니다. 세상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와 의를 세우시는 일에 성도들의 가만히 행하는 선행과 의로움과 기도를 사용해 주십니다. 가만히 죽이려던 헤롯의 계책은 하나님의 간섭 아래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본문에는 그 일이 어떻게 결과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죽이려던 헤롯이 스스로 자기가 죽은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지만 2장 15절에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애굽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애굽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죽이려던 헤롯이 죽은 사실을 당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소동하고 가만히 음모를 꾸며 자기 권력을 지키려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아들도 죽이고 그 지역의 두 살 아래 모든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끔찍한 악도 서슴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공의와 화평이 다스리는 시대입니까? 혹은 가만히 불러 음모를 꾸미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이 환영을 받는 시대입니까? 참된 왕의 다스림에 두려워하며 소동을 떠는 시대입니까? 헤롯 왕 때에 이런 시대에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왕이십니까? 본문을 통해 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의 왕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찾으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찬송가 80장 같이 부른 것처럼 주 예수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모든 민족의 왕, 모든 사람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위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구주인 것을 왕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어쩌면 한 가지 큰 가능성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곳에 남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에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주를 보내주시기를 참된 왕이 오셔서 나라를 회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2000년 전에 돌아온 2500년 전에 돌아온 그 포로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포로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경배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먼 곳 동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소식을 먼 곳에서 듣고 예수께로 온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땅 조선에 선교사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왔겠습니까?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 땅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한때는 한류 때문에 한국 기업과 문화로 인해서 선교지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다가 지금은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의 길이 막히고 한국 사람이란가 때문에 배척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구원의 소식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까운 자와 먼 자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과 아직 멀리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왕이시오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시대를 보니 나의 형편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지십니까? 바로 그곳으로 예수께서 오실 것이고 바로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때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다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별들도 그를 위해 쓰여집니다. 당시의 동방 박사들, 그 박사들은 별을 보는 점성술사였습니다. 왜 그렇게 별을 열심히 찾아보았냐면 별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들의 운행의 비밀을 알면 재난을 피하고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두려워하며 연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 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늘의 별이라도 우주의 신비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시려는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케 하려는 일에 하수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두려운 일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 어떤 권력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력도 세상을 뒤덮고 있는 바이러스도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는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믿을 때 이 어려운 시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킨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이 별이란 것은 사실은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사모하면서 기다리던 약속의 왕 예수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발람이라는 이방 예언자가 점성술사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대의 메시아로 왕으로 온 한 별에 관해서 이방인을 온 세상을 다스릴 그분에 관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끝나는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별이 나타나 예수님을 가리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 유대인들의 기도를 통해 보내시리라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마침내 오신 것을 상징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성경에서 거듭거듭 참된 왕이 오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민족의 왕이 오시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오시면 동방에서부터 이런 선물을 들고 경배하리라 약속하였던 예언하였던 그런 선물들입니다. 이사야서 60장 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시편 45편에서도 그 왕이 왕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런 몰약과 침향과 유향을 거론합니다. 이 시편 45편 8절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호칭한 것이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탄생하신 것을 알고 찾아온 것이나 별이 가르친 것이나 예수님께 바쳐진 예물이나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을 행사하던 헤롯이 참된 왕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왕이요, 모든 영혼의 왕이요, 먼데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왕이요, 하늘과 땅의 왕이시요, 모든 귀한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으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소동자입니까? 경배자입니까? 왕이 임하실 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누리며 세상의 부요함으로 만족하고 이것을 잃을 것이 두려웠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소동거리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원하던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요 경배자가 되어야 마땅한 소식이었습니다. 헤롯과 예루살렘은 소동했고 동방박사는 경배했습니다. 세상 질서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신을 삼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소동거리가 되는 것은, 하늘의 왕이 임하는 것이 혼돈과 두려움인 것은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과 그 말씀이 악한 자에게는 저주요 재앙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잠언 21장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온 예루살렘과 사전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악인의 식탁에 앉아 진수 성찬을 함께 벗다가 진짜 왕이 올 때 소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을 복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10절에 동방박사들은 악의를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박사들이 진리를 얻어서도 아니고 큰 왕이 나셨다니까 두려운 마음에 가서 엎드린 것도 아니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선물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먼 이국 땅에서 포로 중에 남은 자로 살다가 바라고 바라던 왕을 뵙고 기뻐하며 경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매일 드리는 예배도 이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얻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주실 줄 알고 겉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드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면, 우리를 그렇게 의지하면 얼마나 부모들의 마음이 든든합니까? 제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녀들도 다 집에 와 있고 또 직장도 잘 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또 사정이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까운 사람끼리 같이 지내는 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가까워지기를, 부모들의 영적인 권위와 책임, 사랑이 더 든든해지기를 기도하는 중인데, 저희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작은 아이도 학교에서 학교 문을 닫아서 이제 데리러 가서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한 서너 시간 같이 차를 타고 오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희가 자랄 때 아빠가 이렇게 잘 나가지 못해서 너희에게 좋은 아빠 노릇을 못했다, 내 인생과 이런 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참 자상하고 인자한 아빠 노릇을 잘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막 우울할 때가 많았는데 너희한테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작은 애가 자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빠가 뭘 해주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자기는 좋은 아빠 엄마를 만나서 참 아이디얼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대요. 근데 제가 잘 못해준 건 분명하거든요. 우리 저희 아이들이 다른 아버지나 다른 아버지한테 받는 그런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것도 분명하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제 아이가 그래도 자기는 아주 이상적인 어린 시절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지냈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좋은 것 말고는 주시지 못하는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막 뭘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뭘 더 얻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대신 아버지 대신 왕 대신 그분을 기뻐하여 예배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동자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떻게 될지 따져보며 불안해하고 소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알고 즐거워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세상 것 다 안 가져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가졌다고 즐겁게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세상 것에 만족하면 갈급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목마르지 않잖아요. 오히려 기도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위의 것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과학도, 돈도, 정부도, 세상의 지혜자들도 의지 못할 만한 때이 아니 때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온전한 지혜자 대신, 온전한 치료자 대신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우고 남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고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작지 아니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작은 고을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뭐 유명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고을이 이스라엘 유다의 여러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나셨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은 당연히 부와 권력이 있는 예루살렘의 왕이 나실 줄 알고 그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 작지 않은 도시라는 것은 그 크기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누가 사느냐, 그곳에서 누가 높으냐, 누가 다스리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보느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왕이시냐,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누가 왕이십니까? 누가 가장 높임을 받으십니까?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왕, 모든 사람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심령과 삶의 왕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 소동하는 큰 도시 예루살렘보다는 작은 도시이지만 통치자가 나시고 다스리시는 베들레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은 꿈에서 지시하심을 받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꿈에서 지시하심을 받아 가만히 음모를 꾸몄던 틀림없이 태어난다고 하는 아기를 덫으로 사로잡으리라 생각하였던 헤롯의 소동과 음모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산되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지시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시편 2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군왕들이 소동하고 소리를 높이며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할 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에 약한 것이 가만히 꾸미는 음모가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니 반합니다. 헤롯이 꾸민 음모의 길이 아니라 헤롯의 지시대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서 악한 일을 행해야 하는데 사용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의의 길, 사는 길이란 것은 무슨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별의 운행을 깨닫는 그 비밀을 아는 지혜자의 길이라기보다는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는 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길로, 악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온전히 지닌 채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왕의 나신 소식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왕이 나신 그 엄청난 소식에 의거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웃에게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왕이 나신, 구주가 나신, 나를 불러주신 그 복된 기쁨과 감격을 안고 돌아가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다 두려워하고 다 소동하고 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때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뭐 세상에 재난을 다 뭐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태를 해결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이길 수 없는 생명을 주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믿고 듣고 믿는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기쁨의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말 맺겠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대와 험한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요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크고 높아지려 하는 대신에 높으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예수께서 어린아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침노하는 자처럼 임했고 먼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왕이 오신 소식을, 예수가 구주되신 소식을 듣고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파도가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교회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고 경배할 때 세상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소망의 증거가 되고 참으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 두려워할 때 소망을 가지고, 다 자기만을 위할 때 이웃을 섬기고, 다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참으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